지난번에는 저희들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번째 형태인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았는데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자나 영성이 공고하다. 영이 파산이 되었고 가련하다. 영이 비참하고 그리고 영이 가난하다. 영이 영성이 없다. 그리고 눈이 멀다. 영안이 소경이었고 주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린 교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즉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할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7절에서 내 생물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기원 후 95년경에 적은 것을 보고 있으며 성경책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적은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기독교의 핍박 당시에 사도이자 장로인 요한이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였고 별은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상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로서 일곱 촛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가 있지만 일곱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가지의 그 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장은 과거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2장과 3장은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오늘날까지 즉 교회 세대를 말씀한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사에 통해서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오늘날 터키 지역에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 순수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에베소요. 두 번째가 스마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달,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교회. 마지막 때에 이 두 교회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기아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 관점을 볼 때 요한이 적을 당시에 기원 후 즉 95년경에 즉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할 당시에 일곱 교회를 적었는 그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현대교회 21세기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형태의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서는 마지막 때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베소교회 같은 교권이 왕성한 교회 그 다음 스마나 핍박받는 교회 이런 역사적으로 보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례 그리고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와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적인 팽창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와 같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는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4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가 사도 요한 보고 2일 후에 앞에 1장 2장 3장 그 후에 2일 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너 본 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 그걸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장은 과거에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현재 일이고 바로 교회의 그런 세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이일 후에 그래서 장차할 일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환상으로, 한국말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랍니다. 비전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열린문, 하늘의 열린문을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쪽으로 올라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문을 보고 나팔소리한 금승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늘에 예수님께서 재림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그 삶을 살아서 일어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전서에 말씀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이것도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그 얘기와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가 고린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여기 나팔이 나오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이미 육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과 하늘에서 만들어낸 그 새로운 육, 바로 하늘에 많은 그 육이 영혼 육을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자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영혼에 올라가고 하고 이 몸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이렇게 만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를 그 휴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서 올라오라. 바로 휴거라는 것이 우리 그 영어에 보면 커라, 낚아채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또는 하느님의 그 위엄과 하느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다 하시기로. 여기다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가는 하늘로 그 성도들이 그 올라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 신학에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오 같은 교회는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역사하지 않고 밖에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은 이 땅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이 땅에 대환란을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을 피하고 이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먼저 보이는 것이 보좌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이 우리 텔라크 구역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은 바로 그 성도들을 보고 싶다고 그 열심히 하는 우리 퍼실리테이션 줄리 블랙 문 닫던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먼저 보는 것이 보좌가 보였다. 주님이 앉아있는 그 좌석, 그 보좌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신이 비어지면은 바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우리가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네 번이 나오는데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건 4장 2절과 그 다음 17장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도 성령으로 데려갔다 했고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보여주는 그 비전들이 성령부터 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사설의 푼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사람이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에 우리가 그 타갈로 그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떤 성도가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대답하다가 좀 당황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답해보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중에 한 분이 내 생각으로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답을 하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제든지 사람이 뜬 것이 나지 않냐. 오직 성령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질문한 제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그렇게 인도하라고 제가 그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끄떡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설의 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또 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벼곡이라는 것은 파란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홍보석, 붉은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색을 띠는. 그래서 파란색과 붉은색과 녹색을 띠는 이런 휘황 찬란한 그와 같은 보석이었다. 바로 요한이가 보는 그 환상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께서 꿈을 꿨는데 이와 같은 화려한 이 보석에 그와 같은 보좌를 자기의 그 생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어머님을 만났던 이런 간증을 하신 분도 있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얘기하는 간증들 보면 이무 찬란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광채가 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것을 성경에 비춰볼 때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얘기가 듣고 저라는 것을 문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으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늘 비침으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와 같은 광채가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가 있고 그보다 그 밑에 24장로들이 그 보좌 그 자리에 앉으면서 거기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은 모습을 바로 환상으로 이 요한이가 보았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2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의 열두 지파와 구약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열두 사도, 그래서 열두 사도가 합쳐서 24이라는 그 24장로다.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바로 그 구약대의 그 성도들과 신약의 예수를 통한 그 믿은 그 성도들이 다 합쳐는 하나의 그 성도들을 나타낸다.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제이 브노 맥기하고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와 같은 관점을 보고 있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공중재림,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윌리엄 뉴웰이나 시즈는 많은 계층의 천사들이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모시는 영적인 그 피조물인 하나의 천사들을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학자는 이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들이다. 그룹 천사는 우리 창세기 나오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짓을 때 그들이 그 신라군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보초서는 막는 이와 같은 그룹 천사들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그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한 24장로들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옷은 있는데 신옷은 옳은 행실, 성화된 후에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것이 바로 흰옷을 나타내는, 영어로 보면 흰옷이 분명히 나오는데 흰옷을 입게 하신 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지난 그 목요일 날에 한 성도의 질문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 참 이거는 제가 크리스천 생활할 때마다도 항상 그 느낀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옳은 행실에 대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느냐 아니냐 첫째 질문이 그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옳은 행실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이다 이렇게 했으므로 예수를 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전적인 부패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전적인 부패에서 나오는 선악의 보인적 그것은 결코 더러운 누더기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행실로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하늘에 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또 뭐가 난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런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거는 또 두 번째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바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 자기 속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확신, 그게 생기게 되면 내가 죄인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개하게 되고 그걸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입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주는 부분이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혼동을 하는 분이 특히 가톨릭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점을 좀 혼동한 점이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선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옳은 행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나의 과거의 그 더러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없애주면서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그 신분과 이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뭐 사람을 100명 죽이는 살인자일지라도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의롭다 인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란 뜻이 그겁니다. 내가 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100%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 의인을 인정받으면은 항상 의롭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가 내 몸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서 그 갈등을 묘사한 것이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 되게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됐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첫 콜슨이 그 지적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합니다. 성도라 하지만은 그분이 닮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육적인 문제. 그것은 항상 불완전한 거죠. 그 육적인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그 다른 사람들 비판도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서 괴로워하고 오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 뜻은 나는 파산한 자라 라고 말씀을.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그것도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옳은 행실들에 대해서는 고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를 하는데 검은 보석처럼 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육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타버린다. 나무와 집과 풀과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그 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옳고 이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급의 전혀 관계없이 영멸하는 영원한 벌과 그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너가 잘났을 거나 앵거라. 아니 저 살인자가 사람 7명 죽였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로 그 살인의 그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로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의인이라고 바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인정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서는 그 크리스천들의 삶은 바로 본인의 상급에 나중에 관계됩니다. 구원은 전혀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자기가 하고 어떤 자기 육적으로도 이런 참 일들을 하는 것은 다 타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얻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바로 이것이 질문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우리 성경에 그 나오는 그 전체의 그 문맥이 흐르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흰옷이랬는데 이것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흰옷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해서 빛나가고 깨끗한 샘으로 입게 하신 점 바로 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절대자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100%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내려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한 행동의 상급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 되고 난 대로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육적으로 자기의 그 뭐 영광이나 자기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화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미 주님께 십자가 못 박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눈과 같이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세는 자면은 매 주일마다 나오면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른 1학년 때 회개 수준과 2학년 수준이 다르고 3학년 때 다르고 나중에 대학교 때 수준이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 수준에 따라서 계속 주님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성화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되고자 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인데 이 번개를 치는 거 내성이라는 건 천둥입니다. 천둥 소리 나는 거. 이것도 그 트럼펫 나팔 소리처럼 위엄과 하나님의 그 위엄 또 전능하신과 중요한 사건에 이와 같은 것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바로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같이 나오죠.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바로 하나님 십계명 주실 때 백성이 떨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아주 중요한 그 사건 바로 십계명을 주는 순간에 볼 수 있고 또 시편 77편 18절에 보면은 효리 바람 중입니다. 주의 우레의 소리. 우레라는 것은 바로 천둥.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니.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이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전능함을 묘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이라 했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참 그 온전한 숫자는 우리 셋이라는 것은 하나님 숫자고 넷은 피조물인데 셋하고 넷하고 그 창조주이신 셋과 넷이 합치면 7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래서 온전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일곱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스가랴 4장 그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였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완전성 온정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일곱이란 그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 완전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일곱 개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7이라는 것은 내년 1월 3일이 되면 갈보체포연합의 국제교회가 바로 7주년이 됩니다. 7이라는 건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날을 놓고 지금 하느님한테 지금 가만히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그 7주년 동안에 그동안에 제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또 지금 역사하심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전적인 그 하느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바로 이런 사도 요한이가 본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니까 네 생물을 보았다. 유리 바다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그런 바다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도 하나도 없는 그 유리 바다다. 그와 같은 깨끗한 그 네 생물을 보다 신학의 네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동물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의 왕임을 나타내고 그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소입니다. 충성스럽게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마가복음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누가복음 인성 누가라는 의사가 사람이신 인자로 나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바로 신성 독수리 독수리는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독수리 그 요한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는 하느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나 여기다 보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이 네 가지의 그 생물들의 살아있는 그 피조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생물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보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느님의 본체 하느님이시다 신성 바로 독수리를 나타내고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종, 종은 송아지 또는 소 그것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사람 바로 인성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뭐 바다 물고기 땅 아래 바다 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왕이신 예수님,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바로 사자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생물이라는 당신의 말씀 보았습니다. 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또 사람으로 또 하느님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성품이 우리의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있사오니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육의 여러 가지를 날마다 태워주시고 없애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